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외교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관례적으로 선수단과 함께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해왔는데 외교적 거부란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당국의 신장지구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대응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신장지구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범위의 사실들을 들여봐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란 국적 해커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용의자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이버 작전에 연루됐다며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투표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란 국적 세예드 카제미와 사자드 카시아는 미 대선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일부 주의 선거 홈페이지와 미디어 회사의 연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취득한 유권자 정보를 활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조장하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보낸 협박 메일 내용 중에는 자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와 연계돼 있다며 투표 조작을 연출한 영상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 대선 개입 시도에 연루된 용의자 6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기소된 2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타이완이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공관을 공식 개설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공관 개설을 발표하면서 라트비아 주재 타이완 공관 책임자인 에릭 황이 대표처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스크 외교장관은 타이완 대표처 개설을 계기로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대표처 설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며 중국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정치적 약속을 배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리투아니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두 나라 군용기가 이날 오전과 오후 독도 동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구기비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합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며 상황 발생 직후 중국과의 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한 뒤 이탈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당국 2인자들의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삼각공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미한 동맹의 결속력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라고 전직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 2인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삼각공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계속 삼각공조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며 한국과 일본 정상들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외교 차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미국이 원하던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8일 VOA에 이번 사건은 삼각공조가 직면한 도전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emblematic of the challenge associated with a trilateral framework in which there are two countries that are having difficulties.
마크 협력의 진전이 있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나와 일본과 한국의 양국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만한 정치적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도 18일 VOA에 두 나라 간 갈등 때문에 세 나라 협력과 공조가 줄어드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disappointing any time that trilateral cooperation or coordination is slowed by a dispute between the two. Well, it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a difficult position.
노퍼 국장은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분명히 한국, 일본과의 각각의 동맹 관계는 물론 세 나라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기자회견 무상과 관련해 분명 미국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외교 차관들의 비공개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think i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is that there was much more agreement from a trilateral perspective on denuclearization, on maintaining sanctions, on global issues.
맥스웰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대북 제재 유지, 영내와 국제 현안에 대한 많은 합의가 있었다며 세 나라 간 특히 안보와 관련해 많은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이견이 세 나라의 북핵 공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has an indirect impact in the sense that it lowers the ceiling for what is possible among the three countries.
세 나라 사이에 가능한 합의 도출과 관련해 기대치가 낮아지겠지만 삼각 대화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노퍼 국장도 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며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 일본, 미국이 밝히는 공개 발언들도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17일 워싱턴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당일 웬디 셔먼 부장관만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 모두에 밝히겠다며 한동안 그랬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되고 있는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note at the outset that as has been the case for some time, there are some bilate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are continuing to be resolved.
셔먼 부장관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 없는 한일 간 이견 중 하나로 인해 기자회견의 형식 변화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건설적인 3자 회의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즉 독도를 둘러싼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한국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今般の竹島をめぐる事案に関し我が国の立場に鑑み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도 전날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 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차관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삼각공조를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게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 only thing that's really going to solve these issues will be the strong and direct leadership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다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역사 문제보다 국가 안보와 번영에 우선순위를 놓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노퍼 국장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 차이가 극심해서 대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재자가 아닌 회의 주관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퍼 국장은 민주주의, 무역, 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이번 공동회견 취소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AP통신은 일본, 한국이 미국과 회담 뒤 무대를 공유하는 것을 망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아시아 동맹들을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동맹관계를 과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한일 세 나라의 단결을 보여주는 일을 한일 간 이견 때문에 취소한 적은 지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다자 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미한일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은 미한일 동맹의 한계를 경고하는 예사롭지 않으며 이례적인 공개적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도 단결을 보이려던 미국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고 일본, 한국 관리들이 떠나버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통신은 웬디 셔먼 부장관이 단독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며 셔먼 부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중국 문제 등에서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싸움을 무마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과 한국의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이 특히 최근 지난 몇 년 새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8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양측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21세기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미한일 삼각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회담에서 일본의 역내와 전 세계 지도력을 환영하는 한편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평화적 회복을 향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6일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양자회담을 열었으며 17일에는 미한일 차관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콧이 결정될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기로 삼으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조야에서 돌던 미 행정부의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처음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이콧이 결정되면 선수단은 파견하되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로 꾸려진 공식 사절단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미 정치권에선 중국의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왔다는 점에서 보이콧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베이징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미국과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설정하고 한반도에 봄을 가져왔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베이징올림픽을 화해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종전선언이 유효성을 가지려면 가급적 당사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언하는 게 바람직한데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정상이 참석하면서 이를 위한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지난 9월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한 상황에서 미국의 불참까지 이어지면 한국 정부가 구상한 이런 평화 이벤트 동력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미국이 불참하게 되면 남북한 정상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가능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또 한반도 문제를 놓고 또 미중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과 발언권을 좀 더 갖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종전선언 때요.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그 견제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실질적인 종전선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이런 거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설사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빠진 3자회동이 종전선언의 동력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베이징올림픽 무대가 미중 간 치열한 전략 경쟁의 장이 돼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동맹국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위한 외교전을 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보이콧이다 선언을 하고 동맹국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거기서 동맹국 분열을 모색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 일부라도 오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활용 점정은 결국은 한국의 대통령이 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남북 중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한국은 오히려 이런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불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고리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함께 보이콧에 나서게 될 경우 남북관계만을 고려해 이를 외면하기엔 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필요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문재인식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미국이 보이콧을 결정하면 북한의 셈법도 복잡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중국이 남북중 정상회동이라는 이벤트를 노리고 김정은 위원장 초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북한 입장에선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아래 중국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시계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라 더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개최하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 대신 타이완을 초청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검토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 사실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행동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중 전략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종전선언에는 사실은 국제여건은 안 좋은 상황이죠.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미중 관계가 한층 악화돼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 분위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은 미한 동맹의 결속력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라고 전직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영내 불안정의 주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의 외교와 안보라는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주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직에서 퇴임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이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전투기와 정찰기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지난 3년간 300% 늘었고 중국 어선들이 경렬, 비열도 등 서해섬들을 침범하는 경우도 올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해양경비대가 불법 저업 혐의로 중국 어선들을 납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의 고삐를 쥐고 있고 필요에 따라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영내 패권국이 되려는 야욕이 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수수로부터 한국이 어떻게든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보길 바란다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미한 동맹의 결속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약화시킬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이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서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서술은 미한 동맹의 역사와 견고함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이미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정전 당시인 1953년에 선택을 했고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950년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잘 할 수 있지만 현 국제 질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대화와 군사적 대비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면서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의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군사훈련을 줄여서는 안 되며 이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길이라는 겁니다. 스콧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군사적 억제는 억제를 하고자 하는 대상의 눈에 유의미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군사적 억제의 관점에서 그 힘이 유의미하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핵심은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따른 시위적 효과가 줄어들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정책의 억제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에 서명이 되면 그 다음날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고 휴전상태는 여전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의미도 여전하고 거기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재래식 역량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미 정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종전선언은 이루어졌다고 자신은 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퍼주기만 하는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법적 의미나 유형의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지도력 하에 통합된 군사령부를 발동시킨 과거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폐기하자는 움직임이 안보리 내에서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대사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의 전제가 사라지고 이는 곧 한반도의 전쟁 재개를 막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법적 장치를 없애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런 상황은 위험이 아니라 도박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 정부 관리와 언론인 등의 신분을 도용해 광범위한 해킹 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3월에는 정치적 성격을 띤 사이버 활동을 병행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프루프포인트가 18일 북한 해킹 조직의 3중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TA406이란 이름의 해킹 조직이 올해 사이버상에서 갈취, 사기, 첩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TA406을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김숙희의 산하 조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업체의 세러드 디그리포 부대표는 18일 TA406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BOA의 문의에 TA406의 특정 전술, 기술과 수행 절차, 인프라 분석, 표적과 피해자, 메시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디그리포 부대표는 프루프 포인트가 그동안 다수의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활동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TA406의 활동은 지난 2018년 처음 확인된 뒤 한동안 뜸하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집중적으로 포착됐습니다. TA406은 특히 한반도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정치인, 외교정책연구소, 교수,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신분 도용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보고서는 TA406의 수법이 기존의 해킹보다 발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이나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한 피싱은 많이 있었지만 TA406은 구직 관련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링크드인 등에 개설한 가짜 계정을 활용한 스피어 피싱 전술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TA406이 미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 토마스 짐이라는 가짜 신분과 BOA 기자를 사칭한 스피어 피싱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TA406의 활동은 올해 1월 이후에는 거의 주간 단위로 포착됐고 대부분 공격이 북한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벌어진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목적이 주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이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가상화폐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3월 TA406의 공격 양상이 달라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조직과 개인으로 표적이 다변화했는데 특히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과 금융기관을 비롯해 기업 경영진 등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이 같은 공격이 정보 수집이나 신분 도용을 위한 목적보다는 정치적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관련 민간 연구소인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화 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사이버 위협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maybe more of a political message rather than a more targeted espionage attack. 사이버 활동을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이버 위협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프루프 포인트 측은 BOA에 TA406이 다른 북한 연계 해킹 조직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위한 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가 파악한 TA-406의 표적은 외교정책 전문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정부기관, 법집행기관, 군 관련 조직, 미디어, 가상화폐 거래소, 제약회사와 금융경제단체, 국방 관련 기업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TA-406이 북한 정부의 관심기관을 표적 삼아 신분도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경기도의 북한 내 돼지 축사 지원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경기도의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작업과 축사 건립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북한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총 75만 달러에 달하는 소독 장비와 축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 등 166개 품목입니다. 제재위는 이번 제재 면제 기간이 내년 11월 3일까지라고 밝히면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 취하는 제재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 중 헤어진 북한의 두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100살 할아버지의 사연이 뉴질랜드 한인 언론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소식이라도 듣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김인영 할아버지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태종, 태성이라는 이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제 이른이 훌쩍 남은 북한에 두고 온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뉴질랜드의 한인 방송 해피월드 TV는 최근 김인영 할아버지의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무궁화 할아버지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아들들을 만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김인영 할아버지. 1922년 4월 16일 황해도 황주군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 사법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만난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육사단과 함께 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곧 돌아오겠다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약속은 70년째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소식이라도 듣는 겁니다. 또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곳인지 모르고 떠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을 두 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마저도 어렵다면 두 아들이 그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주기만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뉴질랜드로는 한국에서 만난 부인과 함께 이민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 국화인 무궁화 보급에 매진하면서 무궁화 할아버지로도 불립니다. 뉴질랜드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어 8월 8일 무궁화의 날을 홍보하고 무궁화 관련 책자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집 뒷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와 또 그 옆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할아버지의 묘 주변에 무궁화 나무를 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주변에 무궁화 나무 심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의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뉴질랜드에는 실향민 1, 2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임을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북한의 평양냉면과 남한의 떡갈비를 나눠 먹으면서 남북통일을 소망합니다.
왕래하고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큰 틀이 잡혀졌으면 더 이상 바랄 거예요.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100세 나이에도 건강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이유는 행여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두 아들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무궁화 할아버지. 현재 언론은 김 할아버지의 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이 곧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두 구의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 펀치볼에 약 70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두 구의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1950년 7월 11일 실종 보고된 레온 클레벤저 상병과 1950년 12월 1일 실종된 하워드 벨든 병장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출신인 클레벤저 상병은 육군 제24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3대대 소속으로 21살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클레벤저 상병은 한국전 당시 남한의 조치원읍 전이면에서 북한 인민군에 맞서 싸우던 중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육군은 클레벤저 상병의 행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자 1953년 12월 그를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미군인 벨든 병장은 뉴욕주 헤이그 출신으로 19살에 육군 제7보병사단 제31보병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벨든 병장은 장진호 전투에서 부대가 적군의 공격을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고 전투 직후 벨든 병장의 유해는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벨든 병장의 유해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에 넘긴 한국전 참전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벨든 병장의 유해는 정황 증거뿐 아니라 DPAA 과학자들의 인류학적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 국군 건식 시스템의 DNA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벨든 병장의 유해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70년 전인 1951년 11월 클레벤저 상병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분석을 위해 한국 부산에 있는 탄공 미군묘지에 이어 일본 고쿠라에 있는 미 육군 중앙신원확인소에 보내졌습니다.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기념묘지 펀치볼에 신원 미상으로 묻혔습니다. 션 에버렛 DPAA 대변인에 따르면 클레벤저 상병의 유해는 DPAA가 펀치볼에 묻힌 신원 미상의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 확인을 목표로 약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We currently have a project that we call the Korean War Disinterment Project. And the point of that project.
클레벤저 상병의 경우 1951년 11월 수습된 유해의 신원이 70년이 지나서 확인된 겁니다. 에버렛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클레벤저 상병의 경우처럼 유해 수습부터 신원 확인까지 수십 년이 걸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유해에서 DNA 표본을 추출해 가족들의 DNA 표본과 비교하는 신원 확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m is having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identify those people. That's one.
과거 1950년대 신원 확인은 주로 유해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과 치아 기록 등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또한 DPAA가 펀치볼에 묻힌 유해 발굴 승인을 받으려면 신원 확인 성공 가능성이 꽤 높다는 과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증거들이 충분함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 발굴부터 신원 확인 분석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에버렛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에버렛 대변인에 따르면 펀치볼에 묻힌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867명의 유해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200여 명입니다. DPAA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현재까지 약 600명의 신원이 확인됐을 뿐 약 7,600명은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선 지난 9월 28일 기준 미군 총 7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온 미국인 학자가 최근 미국인 청년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Mark Peterson agai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nd today I've got my favorite and she brought with her her friend.
Yes, this is Samantha.
And Samantha is an attorney and she's got a lot of good questions.
미서부 유타주 브리검 영대 교수였던 마크 피터슨 박사의 유튜브 채널 최근 영상에는 두 명의 미국인 여성과 피터슨 박사의 대화가 실렸습니다. 미국인들이 본 북한은 이란 주제의 이 영상에 등장하는 두 명의 미국인 여성 사만다와 클로이 씨는 각각 변호사와 미디어 회사 운영자로 피터슨 박사의 강의를 통해 한국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은 클로이 씨가 쇼핑몰에서 만난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That it's enclosed Kim Jong-un or something.
Kim Jong-un.
They've had some histories with some dictatorships.
Yeah. I think I've heard of like prison camps or something that are really spooky.
That they kidnapped someone to teach English in North Korea.
I heard that too!
Yeah,
they're not allowed to watch like certain Disney movies or like there's things like censored, like their government is crazy.
전직의 기자인 클로이 씨의 인터뷰 영상에 등장한 총 8명의 미국인 학생과 청년들은 북한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전제로 답합니다. 대답은 독재정권, 정치범 수용소, 탄광, 미국인을 납치해 영어를 가르친다, 공산주의, 검열, 디즈니 영화를 못 본다, 나쁜 지도자와 정권, 핵 위협, 미친 정권과 김정은, 그리고 올림픽 출전 등의 단어와 문장으로 나열됩니다. 인터뷰 영상을 본 피터슨 박사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생각이라고 진단합니다. 디즈니 영화를 못 본다면 정말 슬픈 일인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피터슨 박사는 외부로부터 불법 유통되는 USB를 구입해 미국 영화를 본다고 답합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최근 보기 시작했다는 두 여성은 드라마 속 북한 환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 박사는 탈북민의 증언이 반영된 것으로 문화적인 부분은 사실로 볼 수 있고 북한 주민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일상이 있지만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면 정말 이상해진다며 김 씨 정권의 탄생과 현재를 설명합니다. 여러 독재 정권이 있지만 김 씨 일가처럼 완전 독재를 이어왔는지 궁금하다는 사만다 씨에게 피터슨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옛 소련 붕괴 당시 북한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일이 매우 흔했다며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공개 처형 대상이었고 이를 어린이들이 지켜봤다고 설명합니다.
I've talked to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school children at that time who said that at the outset children the schools would close and everybody children everyone had to come to the public square and witness executions.
어린이들이 사형 장면을 보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만다 씨와 클로이 씨.
Oh my god.
This is really ghoulish. This is really really ghoulish.
That's crazy.
But they themselves realize.
피터슨 박사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가 해외 유학파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경쟁자인 형제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만다 씨는 김정남 피사 영상을 봤다며 북한 주민의 인생이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충성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다고 질문합니다. 피터슨 박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론상 모두가 평등하지만 북한 사회는 명확한 계급사회라고 소개합니다.
But it's very apparent in North Korea that there are three classes. The top class you call the tomatoes.
The tomatoes?
They're red on the inside and red on the outside. The middle group are the apples. They're red on the outside, but you can't trust them. They're not red through and through.
Really?
토마토와 사과, 포도 계층으로 구분되며 안팎이 빨간 공산주의자는 토마토, 겉은 공산주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는 사과, 마지막 포도는 빨갛지도 않고 쉽게 뭉겨져 버릴 수 있어 짓밟히는 계층으로 나뉘며 토마토였다가 포도가 되는 사례도 소개합니다. 피터슨 박사는 탈북민들을 북한 내부 상황과 사건에 대한 출처로 소개합니다. 김씨 정권의 탄생, 정권의 잔혹성,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유린, 북한 여성의 인권, 북한의 사회 구조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 이 영상은 3만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시청이 가능한 우물밭 개구리 연구소 채널의 구독자 수는 현재 12만 3천 명으로 올해 초 8만 명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1965년 19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공부하며 한국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학을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피터슨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온라인상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인 미국인의 시각을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한국 보는 역사는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저 우물 밖에 개구리니까. 제가 보는 한국 역사는 조금 더 좁게, 저 비참하지 않게 저 한국 역사를 보는 사람이다.
피터슨 박사는 역사적으로 한국보다 더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은 위기를 겪고 침략을 당해도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며 안정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옛 왕조는 500년, 1000년 동안 이어졌고 가야에서 신라, 고려에서 조선 등 정권 교체도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만큼 특별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대주의, 한국의 저항문학, 한국인들이 모르는 제너럴 샤먼호 사건 등 묵직한 주제에서부터 한국의 드라마, 영화, 언어 등 다양한 내용을 미국인 학자의 시각으로 담고 있는 우물밭 개구리 연구소. 피터슨 박사는 자신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며 탈북민들과 소통하고 한국 전쟁에 대해 연구하면서 북한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미국 사람은 잘 모르시고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 여러 가지는 있고요. 그 정부가 조선 민주국가이라고 하지만 민주는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독재주의 같은 거예요. 둘째는 통일의 희망을 가지는 거. 언젠가는 남북하고 통일해야 되는데 한 나라로 통일하는 것이 기대하고 세 번째는 북한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탈북자를 좀 도와주고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한편 피터슨 박사는 최근 한국 내 영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한국전쟁을 묘사한 중국 영화 금강천에 대해 논평하는 등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의 인터뷰를 담아 가평의 기적전투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951년 5월 26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홍정리 일대에서 연합군 프랭크 델리 중령이 이끄는 제213 야전포병대대가 240명의 병력으로 중공군 4,000명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기지를 지켜내면서 가평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 최고는 11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1도, 최고 11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9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9도. 희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으며 최저 1도, 최고 12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4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도, 최고 14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0도, 최고 11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6도, 최고 13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6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7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7도, 최고는 13도. 평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4도. 청진 흐리고 최저 1도, 최고 8도. 선봉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 삼지연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3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먼 바다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외교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관례적으로 선수단과 함께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해왔는데 외교적 거부란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당국의 신장지구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응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신장지구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범위의 사실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란 국적 해커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용의자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이버 작전에 연루됐다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투표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란 국적 사이에드 카제미와 사자드 카시아는 미 대선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일부 주의 선거 홈페이지와 미디어 회사의 연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취득한 유권자 정보를 활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조장하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보낸 협박 메일 내용에는 자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와 연계돼 있다며 투표 조작을 연출한 영상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 대선 개입 시도에 연루된 용의자 6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기소된 2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타이완이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공관을 공식 개설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공관 개설을 발표하면서 라트비아 주재 타이완 공관 책임자인 에릭 황이 대표처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지크 외교장관은 타이완 대표처 개설을 계기로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대표처 설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며 중국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정치적 약속을 배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리투아니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두 나라 군용기가 이날 오전과 오후 독도 동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합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며 상황 발생 직후 중국과의 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한 뒤 이탈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하루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지난 24시간 동안 독일 내 신규 확진자가 6만 5,371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날에 비해 1만 2천여 명 큰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또 17일과 18일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한 사망자가 264명에 달하면서 신종 코로나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 총 사망자 수는 9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현재 상황은 코로나 감염증 4차 확산이 독일을 강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